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 정부가 2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월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급 반납 운동, 경영진 보수 삭감에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30일 CNBC 또 로이터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월트 디즈니의 밥 아이거 디즈니 이사회 의장이 다음 달부터 봉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밥 채퍽 CEO도 월급의 50%를 삭감하기로 했고요. 이 아이거 의장은 지난해 4,750만 달러, 또 채퍽 CEO도 계약서상으로는 연간 2,500만 달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생산 공장이 폐쇄된 글로벌 자동차 피아트 크라이슬러 CEO도 1일부터 3개월 동안 보수의 50%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존 엘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회장과 이사들은 올해 남은 보수를 모두 포기하면서 다른 경영진도 보수의 30%가 삭감되는 동시에 이 그룹은 또 전 세계 월급 사원들의 임금도 일시적으로 2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도 경영진 보수 삭감을 통해서 현금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델타 항공, 알래스카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들도 앞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임금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거액을 받고 있는 경영진과 최고 경영자의 월급 반납이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이런 움직임은 경영진에게 큰 타격을 줄 만큼의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일부 지적도 있고요. 또 대규모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지만 경영난에 처하게 될 때 일단 인원 감축을 하고 봤던 이전 상황과 다르게 대처하면서 기업과 사원들을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희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지성의 산실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연의 혜택.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은 소통이 적어지고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야 견디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이미 건강과 재정 문제에 대한 정신적인 피로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한 만큼 아주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전문가에 의해 소개됐습니다. 31일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웹사이트에 올린 정신적인 일탈 사진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제목으로 구름, 대나무, 오로라, 사막 황혼, 폭포, 파란 심해, 해변, 얼음과 눈, 별이 빛나는 밤하늘 등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사진을 5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뇌에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기간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을 거란 말인데요. 샌디에이고 대 심리과학의 샌드라 스구타스 MC 교수는 보통의 스트레스가 쌓인 기간에 즐거운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개인에게 일종의 정신적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한 연구에서는 자연 사진을 본 학생들이 건물 사진을 본 학생들보다 실험 기간 중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등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이 가중되는 가운데 31일 워싱턴 포스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명을 살리고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모델링을 이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추산했는데요. 그 결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전 세계 약 4천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모임을 40% 줄이고 고령층 교류를 60% 축소하면 사망자 수는 2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 간 접촉을 4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할 경우 3,87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중보건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라면서 모든 정부는 이 정책을 얼마나 더 오래 강력하게 시행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팀이 최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랜싯 감염병에 발표한 보고서도 환자와 가족 격리, 휴교, 재택근무를 혼합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사태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밸런스 영국과학자문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1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마리아 호세 시에라 스페인 질병통제국 대변인도 이동 제한령 시행 후 20% 수준이던 확진자 증가율이 12%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는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7조 9천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미국 국내 총생산의 3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성인 한 명의 생명가치를 1,150만 달러로 잡고 여기에 6개월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릴 수 있는 기대 인원을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퇴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미국 내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측은 대구에서 환자가 급격히 늘던 지난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 증가세는 3월 초까지 이어졌고 1일 신규 환자 수도 최대 4천 명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말 신규 확진 800여 명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영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이번 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유엔에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먼저 폼페오 장관은 지난 30일 아시아 언론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집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돕기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분명했던 발병 초기부터 지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죠?
네,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 앉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을 시작한 이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같은 날 북한이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혹을 접었다고 말한 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네, 앞서 김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폼페오 장관의 북한 발언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등에 가해진 국제사회 제재는 인도주의 물품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의료기기와 장비, 제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어디서든 어느 때도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조항들을 읽어보면 인도주의 지원 물품들이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면에 잘 드러난다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떠한 금지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이 이 북한과 같은 일부 제재 대상국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했다고요?
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일부가 자국민 안위보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자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폭탄과 미사일, 핵 역량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이들 나라들이 자국민을 먹일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지도자들은 종종 무기 개발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권들이 자국민을 해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는 건 꽤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9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30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7,5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별공동기금을 통해 330만 달러 등 총 7,830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긴급구호기금 지원금 7,500만 달러 중 1,500만 달러와 국별공동기금 지원금 330만 달러 등 모두 1,830만 달러가 북한 등 15개 나라에 지원됐는데요. 북한의 경우 중앙긴급구호기금 지원금 1,500만 달러 중 일부인 9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파키스탄에 130만 달러, 시리아에 180만 달러, 수단에 260만 달러, 소말리아에 110만 달러 등이 지원됐습니다. 앞서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3월 1일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자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같은 취약국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제기구하고 또 구호단체들의 지적인데요.
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케어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같은 보건 취약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가 최고 6배 정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전 세계 위험지수를 토대로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14개 최고 위험국이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36개 최저 위험국보다 감염 확인과 전염병 예방, 대응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위험국과 고위험국 사이에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식량 안보 위험국과 사회 경제 취약국이 저 위험국보다 신종 코로나 관련 위험도가 각각 4배와 9배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2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 요청에 각국이 일치된 목소리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케어라는 단체는 3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현재 대북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지원 대상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경우 지원국 실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6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발사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나요?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6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성명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발사 문제를 다룬 뒤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고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6개 유럽 국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북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선의를 갖고 임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를 통한 해결 이외에는 한반도에서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미북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제재 유지를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실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3월 초에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보리 회의 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무분별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유럽 6개국 성명에는 지난 성명에 참여했던 5개 안보리 이사국 외에 폴란드가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거라면서 공개한 방사포 발사 사진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나요?
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시험 발사를 공개한 사진을 두고 미사일과 발사대의 비율을 비교하며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직후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사진을 분석해보면 미사일의 직경이 발사관에 탑재하기엔 매우 크고 길이 또한 길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동형 차량 주변에 먼지 발생 또한 인위적이고 미사일 끝에서 나오는 화염 주변의 조명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사 연기가 차량 전체를 휘감는 게 아니라 뒤에만 일부 나타나고 있고 매우 밝은 미사일의 화염의 밝기가 사진 다른 부분의 조명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무기가 KN-25로 명명된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지난해 8월 3일 공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와 유사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나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현재 사진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방사포 체계와 관련해선 영상 공개가 제한적인 등 매우 수상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종전에 공개했던 KN-25 초대형 방사포와는 다르다는 한국 합참의 분석 역시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수긍하기 힘들다면서 두 무기가 같은 600mm용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의 비행거리와 고도, 외형이 KN-2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둘의 차이점이라면 이달 들어 두 번 쏜 KN-25와 달리 이제는 궤도형 차량에서 기존보다 두 개 더 늘어난 6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북한이 신형 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사일 전문가들이 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전반적 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복수의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무기체계의 실험을 진행하는 게 매우 수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는 일반적인 무기 개발 표준에서도 벗어나는 행태이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루이스 소장과 실러 박사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특히 KN-23과 KN-24의 경우 사거리와 비행 특성 등이 너무나 유사하다며 동시에 개발을 추진하는 의도와 설계 개념,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KN-23의 경우 수출용으로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이스칸데르 계열 무기를 들여온 뒤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최근 성능 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기능이 유사한 KN-24의 경우 불법 수입한 KN-23을 바탕으로 자체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중 발사 실험을 진행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N-25의 경우 별도의 연구 인력이 기존 KN-09의 후속형으로 오래전부터 연구하다가 최근 발사 실험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이 모든 무기들을 동시에 독자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북 협상 교착 국면을 맞아 외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을 것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실러 박사는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사진 조작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주장한 신형 무기들이 모두 사실은 한두 개의 같은 재원의 무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다양하게 조작해서 다른 무기 체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보 공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실러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잇따른 북한 관련 발언 살펴봤고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규탄과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국 동부 리치몬드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의 세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1층 식당 구간은 여러 개의 속성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는 이 중 볶음밥과 볶음국수를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음식점을 2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손님들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고 같은 구간에 있는 다른 식당의 종업원들과도 자주 농담을 주고받는 소피아 씨의 표정과 말씨 등에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What is free for me?
완벽한 영어는 아니지만 망설임이 없고 넉살 좋은 태도로 여유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소피아 씨를 미국인들 역시 편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소피아 씨는 미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을 농담하듯 꺼냅니다.
손님들이 어떨 때 보면 앉아서 Can I sit? 하고 막 이렇게 내 밥 먹을 때 나와서 내가 여기서 뭐 하니까 말 막 하거든요. 말 들어보면 괜찮다고 말해라고 이러면 어머 한 닭에 멋있는 양복 입고 잘생긴 사람이 더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야, 이 사람도 얼마나 할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속을 다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에 참 아주 높은 사람인데 뭐 가정 불화 애들을 자기가 혼자 테이크어를 하면 힘든 얘기 하는데 차마 당신 스트레스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로함에 같이 들었는데 그런
소피아 씨의 식당을 찾는 미국인들은 그녀를 인심 좋은 식당 주인으로 여깁니다. 소피아 씨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쉬는 시간 짬짬이 소피아 씨는 손전화로 들어오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가족같이 지내는 탈북자 여성과 친이모처럼 지내는 한인 여성의 문자를 확인하는 건데요. 소피아 씨는 오늘 저녁 특별한 일정이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동생처럼 지내는 탈북 여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모임.
오늘이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들이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 밥 사는
취재진은 소피아 씨에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해보는데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소피아 씨는 생일을 맞이한 당사자와 이 모임을 주선한 한인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다시 문자를 합니다.
주인공이 It's okay면 생일이니까 얘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모는 성격이 좋으시고 토바셔서 괜찮아요. Everything 내가 하면 okay인데 조금 얘는 센시티브 해가지고 괜히 생일에 또 모르는 사람 이름 특히 기자잖아요. 이런 걸로 그래서 또 조금 그럴까 봐 제가 일단은 아무리 동생이라도 레스펙해서 물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오늘 저녁 식사 모임의 주인공인 만큼 자신은 들러리라며 또다시 농담을 건넵니다.
중창을 한다면 거기서 한 사람이 솔로로 나가고 뒤따라 가는 걸 보고 방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들러리 같은 거.
네. 우리 막 이렇게 솔로가 나가서 한두 명이 막 스페셜 보이스로 쑤 하잖아요, 노래를. 그러면 뒤에서 따라라 따라라 하고 따라주는 게 그걸 보고 북한 말로 방창이라거든요.
아, 제가 예상치 않게 아주 좋은 모임에 가게 됐네요.
아, 이쪽 이분이
실내 장식이 잘 갖추어진 중국식 식당. 소피아 씨와 가족처럼 지내는 30대 탈북 남성과 이 남성의 약혼 여인, 오늘의 주인공인 또 다른 탈북 여성,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한인 부부가 먼저 와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함께 나누며 이들은 최근에 같이 다녀온 등산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을 돌려보며 한마디씩 주고받는데요.
나 요새 밥상 늙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라 불러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이 오빠 날 보고 할머니 해요? 할망구 이래요.
사랑스러워서 그래.
얘가 더 다정해 보여? 내가 더 다정해 보여요.
그건 언제 적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얼마 전에 하이킹 갔었어요. 지난주에.
이게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 자주.
아, 미국에서 할 것도 없는데 놀라라 같이.
근데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딱 올라가니까 숨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뭐
해마다 여름이 되면 산으로 강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서로를 염려하고 좋은 것 힘든 것 같이 나눈다는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온 소피아 씨가 어떻게 미국에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저를 알았대요. 저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오빠가 예, 저기 여기 미국 처음 올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빠를 통해서 나를 많이 알았대.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공항으로 데리러 나갔을 때.
무슨 어떻게 그런 쪽으로 교회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 교회인데요. 저 만나기 전부터.
이 여성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남편인데요. 이 한인 남성이 바로 10년 전 소피아 씨가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소피아 씨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한인교회가 소피아 씨의 미국행에 도움을 줬었고 교회에 다니는 한인 남성과의 인연으로 소피아 씨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또 만나더라고요.
금방 간다 시간.
그렇죠.
근데 첫 만남에 그 이모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마저 나한테 딱 반해가지고 아우 막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뭐 똥개도 이뻐하는 사람 주인 따르는 거 맞잖아요. 아, 근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이뻐하는데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를 안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제 안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소피아 씨와 한인 여성 그리고 탈북 남성과 탈북 여성의 인연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탈북자 소피아 씨와 이민 생활 30년이 돼간다는 한인 여성이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두 탈북 남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줘야죠. 우리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둘이가 결정 받아요. 저는.
네.
우리가 오래 해주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아는데 내년에 한대.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려고.
또 몇 달 더 벌어서 내년 한 5월이죠. 꽃이
음식,
딱 필 때 4월.
음식을 우리가 만들면 싸잖아요. 그거 비싸게 해.
두 선남선녀의 결혼식을 직접 자신의 집에서 열기로 하는 여성은 소피아 씨와 얘기를 마쳤습니다. 친동생 같은 소피아 씨와 친이모 같은 한인 여성,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탈북 남녀의 손가락엔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소피아 씨와 친오누이간처럼 지내지만 이 탈북 남성과 소피아 씨가 알고 지낸 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네. 지금 보니까 가족같이 지내시는 것 같은데.
뭐 가족 이상이죠.
탈북자이기 때문인가요?
공통성이 더 있어서 더 가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도 더 이렇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지낸다고 봐요. 뭐 여기 와서 뭐 서로 다 이렇게 뭐 그 뭐라고 할까 그냥 가족같이 그냥 진짜 친인계처럼 다 그렇게 지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고향이 같다는 그런 공통 점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더 또 서로 의지할 때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뭐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보면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길지 않은 시간에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30대 탈북자 여성 사업가 소피아 린 씨의 남다른 친화력은 어디에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가 최근 참여하기 시작한 미국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수술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은구매법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은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구매법을 하루빨리 폐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지폐와 은을 금으로 마구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곧 바닥에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은으로만 달러화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강력한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93년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는 중간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을 거친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불황으로 들어서는 어려운 시기에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은행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농민들은 농사지을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경제 불황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통화 정책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금본위 제도와 은화를 기준으로 삼는 은본위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금본위 제도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과 은행가들은 은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고요. 소유하고 있는 돈을 모두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세계 모든 시장에서 세계 어느 나라 통화와도 교환될 수 있는 인정받는 돈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 역행하는 금융 정책으로 국민들이 누릴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근본 위제로 되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근본 위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의 은을 구매해야 한다는 은 구매법이 폐기돼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에 은 구매법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낭독된 다음 하원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낭독된 다음 하원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출신의 어느 젊은 하원 의원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젊은 의원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저는 은 구매법이 폐기되어야만 미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미국은 지금처럼 금화와 은화를 모두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금본위제로 바뀐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미국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빌린 원금보다 갚을 때는 더 많은 돈을 갚게 되겠죠. 농민들에게 달러화 가치의 상승은 곧 농작물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연설 하나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브라이언 의원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서민들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쪽은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지치고 먼지를 뒤집어쓴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 소리는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저 공허하게 허공에 울려 퍼질 뿐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의원은 강경한 태도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브라이언 의원만큼 강도 높게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의원의 발언만으로는 은 구매법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요청한 은 구매법의 폐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본격적인 근본위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통해 경제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산업군이라는 항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산업군 가운데 하나는 제이콥 칵시가 이끌었습니다. 제이콥 칵시는 연방정부가 도로를 건설할 때 실업자들을 고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이콥 칵시는 산업군을 이끌고 수도인 워싱턴으로 가서 자신들의 제안을 직접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이콥 칵시의 산업군은 오하이오에서 워싱턴까지 먼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도중에 많은 실업자들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군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300명만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관리들은 산업군이 공공 건물에서 회합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산업군이 공공 건물에서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산업군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나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군이 워싱턴 길거리에서 굶어 죽으면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의회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이콥 칵시는 국회의사당에서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칵시가 이끄는 산업군은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밀고 나갔고요. 경찰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프린스턴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세 번째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 이어서 영국 왕실의 정식 인가를 받고 미국 신대륙에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1746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영국 조지 2세 국왕의 칙령을 받아서 뉴저지 지역의 뉴저지 칼리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아이비리그 명문사립대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38년간 미국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 영국 왕실에서 미국 식민지 대륙에 대학 설립을 인준하게 될 때에는 식민지의 지도자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어와 순수 학문을 가르친다는 교육 현장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파를 초월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문장을 넣어 문호 개방을 허용했지요. 개교하면서부터 지식과 이성을 탐구하며 전달하는 사명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학부에서부터 연구중심 대학교입니다. 연구중심 대학교라는 것은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대학 학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 그 자체를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뉴저지 엘리자베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조나산 디킨스 목사의 응접실에서 1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출발은 아니었다고 해요.
개교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1747년에 조나단 디킨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뉴저지 노학에서 목회를 하시던 앨런 버르 목사님이 이 신생 대학교의 총장을 맡기로 하고 캠퍼스도 자신의 목회지가 있는 노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최초로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요. 175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앨런 버르 총장은 다시 대학을 지금의 캠퍼스가 있는 프린스턴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네, 이 에른버르 총장은 프린스턴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 당시 뉴저지 주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교사를 신축하고 레서홀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영국 국왕인 윌리엄 3세를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이 건물은 당시 신대륙에서 단일 학교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었고요. 영국과의 독립전쟁 때는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치르는 동안 프린스턴의 단일 교사였던 이 네스 홀은 영국군과 미국군에게 테러로 점령당하는 격전지이자 군대의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777년 1월 3일 프린스턴 대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린스턴 교정에서 마지막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던 전투 사령관이자 훗날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마지막 공격으로 영국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 상문이 아직도 프린스턴 교정에 남아있고 1956년 네스홀 설립 200주년 때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센트짜리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지요.
네, 1783년 네스홀에서 당시 미국의 의회격인 연합회의가 처음 모이는 영광을 안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는 1783년 6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록 몇 달간이긴 하지만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수도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학교가 설립된 지 150년 만에 학교의 이름을 바꿉니다. 1896년 개교 15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부지가 있는 프린스턴 시를 기념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개명하는데요. 당시 교수진의 대표로 우드로 윌슨 교수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되자는 명연설을 합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02년에 윌슨 교수는 프린스턴의 13대 총장에 선출되는데요. 네, 어쩐지 많이 듣던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예, 한국민에게도 익숙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주창했던 미국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이 윌슨 총장 시절 프린스턴이 양쪽으로서 급성장을 거듭해왔지만요. 윌슨 총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해주며 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그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적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금액인 1200만 달러를 모금해 프린스턴 대학교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 변모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대학교 수전을 두 배로 늘리고 행정구조를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1, 2학년 교과 과정에서는 순수 인문학문의 폭을 더욱 넓히고 3, 4학년은 전공과정을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현재 약 5천 명의 학부생과 2,800명의 일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생의 98% 정도가 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면서 대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뤄진 1,200여 명의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불과 5명 꼴이라고 하네요. 손승우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네, 프린스턴은 종합대학이면서 선구자적인 연구중심형 대학인데요. 비교적 작은 규모인 덕택에 학생들과 교수진이 신입생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밀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인격 성장, 지도력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명문 대학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린스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또 학사 운영 자산이 2018년에 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하버드, 예일, 코넬, 다트머스 같은 다른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건 2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프린스턴에는 의과대학원, 경영대학원, 법과대학원 등의 전문 대학원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정부와 교수진이 지난 수십 년간 석학들의 지혜를 모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대학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학부 교육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둘째, 일반 대학원에서는 순수 학문 연구가 부단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은 이 두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저명한 학과로는 공학,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이 있고요. 특히 3, 4학년 학생들과 석박사 과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드로 윌슨 스쿨은 정치가나 외교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학교인데요. 공공정책과 행정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하버드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케네디 스쿨과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아주 높은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대해서 재밌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